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6시부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일본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운영하는 감시자산에 발사체가 수차례 포착됐다는 사실과 함께 최고 고도는 약 2km, 비행거리가 약 200km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관리는 VOA에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오늘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 앞서 어제 공개한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코미 전 국장의 이 같은 서면 증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로나 롬니 맥데니얼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면서 코미 전 국장의 성명은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정보위 소속 애덤 시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개입은 정보기관들에게 백악관의 홍보 업무를 하도록 강요한 또 다른 부적절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오늘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발표한 지 52일 만입니다. 이번 선거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선거와 2015년 총선,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함께 지난 3년간 영국에서 실시된 4대 주요 선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오늘 총선 결과 메이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자정 무렵 선거 결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선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국민과 의회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 총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에서 어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의 범인들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에 가담한 이란 국적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레자 세이폴라이 이란 국가안보보장회의 부의장은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범인들이 이란 내 여러 지역에서 ISIL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ISIL 요원은 모두 6명으로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자살 폭발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추가로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들이 세 번째 테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과 카타르의 국교 단절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지난 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카타르 국왕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가 오는 9월 25일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오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민 하람이 선임 보좌관도 주요 쿠르드 정당 모임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투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일로 얻을 수 있는 건 고립과 난관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총장은 북한이 거듭된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역량을 증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북 억제와 방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고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이 26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동해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과거 소련제 미사일을 개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데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실제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일본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미얀 군당국은 8일 오전 6시 18분쯤부터 북한이 잇따라 쏘아올린 미사일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현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이 순항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2km로 분석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게 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로켓이 아닌 제트 엔진을 쓰기 때문에 비행 속도도 음속 0.8에서 0.9 정도로 느립니다. 대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의 관건은 정확한 유도 기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거리와 함께 정확하게 유도해서 명중시키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은 한반도 서해안 방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입니다.
서해안 5도 방어할 때 서해안의 서해 5도, 백령도나 연통도나 이런 것이 북한 땅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함정이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함정이 전부 다 사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형 함정들은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당히 위협적이죠. 서해안 방어 쪽에서 상륙할 때도. 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북한이 실험은 동해에서 했지만 실제 위협은 서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정거리 200km의 이 순항 미사일을 황해도에서 발사할 경우 한국 측 서해 작전 세력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쪽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200km라고 하면요. 군산권이에요. 군산권. 전라북도하고 충청도하고 이 경계선이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가 직선거리 200km예요. 그러면 서해에 우리의 모든 작전 세력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평택, 태안반도 이 밑에 지역까지가 북한의 사정권에 다 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대부분 다 태안반도나 이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해군협력훈련을 한다. 대부분 뭐 태안반도 이쪽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100km에서 150km 내외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접근하는 미군 세력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김동혁 교수는 아울러 이 순항미사일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정확한 유도기술을 장착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 서해안의 섬 뒤에 숨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군 함정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게 되는 것은 고립과 난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자주적 역량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한 논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을 것은 고립과 난관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와 특사 파견 등 외교 안보 환경을 새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하고 미한 동맹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조만간 제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는 세 차례 열렸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이유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도발에 대해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도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에는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위주로 참석해왔으나 이번 전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 외교 국방장관 그리고 신임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각국은 자제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긴장 정세 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닿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총장은 미사일 방어 관련 국방 예산이 충족돼도 북한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 would not say we are comfortably ahead of the threat. I would say we are addressing the threat that we know today.
시링 총장은 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예산 편성과 미국의 방어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수월하게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이를 입증한 것이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cements in the last six months have caused great concern to me and others in the advancement of and demonstration of technology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구체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보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역량이 증대된 미사일 기술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링 정장은 특히 현재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us to assume that North Korea today can range the United States with an ICBM carrying a nuclear warhead.
모든 준비는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북한에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지 내다보는 것에 더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링 정장은 북한과 이란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와 역량 측면에서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며 북한의 초점을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하비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미국의 기준으로는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많은 경우가 실패로 간주되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고정식, 이동식, 잠수함 발사 방식 등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생존 가능한 운반 체계를 더 많이 개발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형 로켓 엔진을 계속 실험하면서 우주 발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데도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안정성이 아직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용 로켓으로 위성을 지구궤도 올려놓음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제와 방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두 나라 관계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이 밝혔습니다. 국무부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 1월 퇴임한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재임 시절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노력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두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So far it's difficult to see a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 approach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주된 변화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잠재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북 전략이나 중국의 추가 지원을 얻으려는 접근, 그러면서도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두 행정부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국무부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일에 많은 관여를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anctions have never been a comprehensive answer.
제재는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해 결코 포괄적인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재와 전략적 무역 통제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장비의 수출을 막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재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각국이 성실하게 이를 이행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이 중요하죠.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문제라고 여기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영향력을 신중하게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잠재력이 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바람대로 움직일까요?
I think if Beijing moves, it's unlikely to be because of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does. I think it will.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압박해서 중국 정부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영내 자신들의 이익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일 것입니다.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ithout ques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long-term strategic economic.
한국은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경제, 정치, 군사 동맹국입니다. 두 대통령은 모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의문을 증폭시키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난달 나토 동맹국들에게 한 것처럼 미한 관계의 의문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다면 두 나라 관계뿐 아니라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 청산 열망의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한국 국민들도 그런 부패 청산에 초점을 둘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은 한국 스스로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실을 저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현재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AAD battery has got some potential.
사드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요합니다. 사드가 중국의 핵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웃나라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패권적 태도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제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군사적 조치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아무런 논리나 적법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여부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100k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천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들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s got elements of both what Obama has done and what Trump seems to be.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기 성능 개선이 곧 대남 도발과 한국의 배들을 침몰시키고 북한 정권이 핵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방어와 억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어떤 무력 사용도 그에 동등하거나 훨씬 강력한 미한일 3국 동맹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기초해서 일본과도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보다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대행과 김영권 기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분석한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의 대북 제재와 유인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7일 이 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가 함께 펴낸 책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놀랜드 부소장과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두 전문가는 어려운 목표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유인책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대북 경제 제재와 유인책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 경협 사업을 유인책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놀랜드 부소장은 책 제목을 어려운 목표물로 지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paradigmatic hard target. It is insensitive to either sanctions or engagement. The outside world should have modest expectations about our ability to influence North Korea.
북한은 제재와 유인책 모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란 지적입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통제 체제인 북한이 내부의 적대 세력을 탄압하는 동시에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 경제를 적절하게 용인하는 당근책을 구사해 제재와 유인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제재와 유인책으로 북한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가 북한 정부의 사회 통제 노력을 복잡하게 할 것이지만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제 북한의 미래는 주로 북한 지도부가 원하는 것과 능력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country's future is largely going to be determined by the preferences and abilities of its leadership.
놀랜드 부소장은 하지만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처럼 햇볕 정책이나 경제협력 같은 대북 유인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본다며 중국보다 한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놀랜드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And coordination failure could create a highly dangerous situation. Just wh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y be acting in concert to strengthen sanctions.
미국과 중국이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만일 한국이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접촉하고 협력하면 이는 북한의 병진 노선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병진 노선은 핵무기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공식 정책입니다. 한편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평화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et the likelihood of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could be rising as well.
군사적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또 새로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뜻을 보인 상태라 과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하기로 한 것 같은 획기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선의 해법을 그려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A kind of second best equilibrium solution is not hard to sketch out. As part of the fin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정전 체제를 끝내는 노력의 하나로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만들고 확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196명과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17을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탈북을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 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고압전선 설치 작업을 벌이는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 국경 출입제를 사면 적용 대상에서 빼는 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민간 교류 재개 여부의 첫 시험대가 될 6.15 남북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날짜가 임박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국 측 민간단체에 초청장을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해 남북한 민간단체들이 추진해온 공동행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8일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북한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지난 5일 북한 측에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 측에 보낸 팩스에 10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려 한다는 방북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상 방북 7일 전에는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북한 측의 초청장이 없으면 방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방북 7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오면 평양에서의 6.15 공동행사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사업 목적을 따져보고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국제관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행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데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방북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각각 행사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경과와 행사 개최 방식 등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사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신정부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캠페인 기간과는 다르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남한의 신정부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탈북 여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이산가족과 탈북민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령이 대부분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탈북민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시급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두 사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대외부총장은 북한이 남북교류 재개에 여러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주도권 다툼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 한국 정부의 반응을 탐색하는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향후 남북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는 7일 평양에서 AF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제한에 앞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 여성 김연희 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15년 마지막 상봉을 끝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한국 내 탈북민 13명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평통 관계자는 7일 평양에서 AFP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의 종업원 12명과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민 김연희 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 13명을 북한으로 즉각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한과 어떤 형태의 인도주의 협력도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식당 종업원 12명은 중국 님고시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한국으로 집단 탈출했습니다. 북한 측은 한국 정보기관이 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송환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김현희 씨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것이었다며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 씨의 가족들을 방송에 내보내 김 씨가 억류됐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가 나빠지기 전인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은 오는 8월 광복절 무렵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최근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탈북민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북한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추궁하고 정보 확산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한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support family reunions.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그리스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13명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들 탈북민들이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ss for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the ongoing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미국은 지속적이고 끔찍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고립된 북한 안팎으로 정보의 흐름을 늘리는 노력 또한 계속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about Korean Americans separated from family members in the DPRK.
최 대변인은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적십자 관계자와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정기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s identified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the Commission of Inquiry, the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등 UN 인권 기재가 확인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는 겁니다. 최 대사는 UN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이 최근 방북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북한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기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 당국의 인권정책의 변경도 촉구했습니다.
We also call upon the DPRK to change its policies and system to improve its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인권 관련 결의들을 이행하는 등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신호 마츠코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violation by the DPRK, including the abduction issue, continue to be a cause for grave concern.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계속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 차석대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지속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문정철 참사관은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 기준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 참사관은 또 북한은 자국에 대한 어떤 결의와 그에 따른 결과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동해 일본명 일본해에서 표류하다가 한국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합동신문조사 때 이들 4명 가운데 2명이 망명 의사를 표명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잔류하도록 했다며 이는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나머지 2명은 내일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 선상에서 이들이 타고 온 선박에 태워 북한 측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한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회에 농업 생명과학, 국제금융과 경영, 전자, 컴퓨터, 의료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 국제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그 제4차죠. 그 한 50여 분은 저기 그러니까 외국분들 그 오겠다고 비자 신청도 했고 그 논문 초록도 보냈고 논문 본문은 6월 말까지 보내오기로 돼 있어요.
평양과기대는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0월 국제학술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당시 학술회의에서는 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글의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미국 우주인 데이비드 힐머스 박사와 영국의 저명한 신경학자 닉 스콜딩 교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올해 회의에서도 노벨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아그레한테 다시 부탁했어요. 노벨상 수상자 네. 예, 해주겠다고 그랬고 한 분은 유럽에서 한 분 또 데려오려고 그래요. 대개 보통 미국에서 한 분, 유럽에서 한 분 그렇게 하거든요.
박 총장은 최근 평양과기대 관계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면서 국제학술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긴 했지만 이 문제로 참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북한에 억류된 것과는 별개로 학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평양과기대의 그 활동은 그냥 as usual. 뭐 전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학기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좀 일찍 나왔지만은.
네.
학기는 제대로 가고 있고 여름 학기도 또 6월 말부터 여름 학기도 시작될 거예요.
지난 봄 학기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여름과 가을 학기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총장은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개교가 몇 차례 연기됐던 의학전문대학 산하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이 올 가을 학기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과대학하고 보건은 금년 가을부터 학생이 들어와요. 의과대학은 대학원만 아니라 학부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 들었고 보건대학은 그보다는 좀 수가 적을 거예요. 뭐 북한에서는 항상 그 변수가 있으니까요. 의과대학은 뭐 거의 확실할 거예요.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2일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평양과기대 운영 관계자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씨를 억류했습니다. 이들의 억류는 평양과기대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박명예 총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서울의 주거 형태가 1, 2인 가구 중심의 월세 거주자가 많아졌다는 사회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360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부터 88%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가뭄에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요. 물동량을 나서는 사람들, 팍팍해진 농심도 생기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 볼까요? 한국의 수도 서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수준이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군요.
네, 오늘 서울시가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교육 등의 그 주요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에 한 달간 조사한 겁니다. 서울 시민 2만 명, 또 외국인 거주자 2,500명도 이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년 달라지고 있는 변화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그 서울에 부담이 많다는, 서울에 살면서 부담이 많다는 주거 관련, 집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42% 정도였습니다.
예.
나머지 인구들은 집을 빌려 쓰고 있는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인데요. 최근 서울의 경향을 보니까 목돈을 들여야 하는 전세보다는 외국처럼 다달이 집세를 내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나가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서 빚을 가지고 있다는 30대 서울 시민들의 80% 넘는 인구가 비싼 전세 월세 부담 때문에 아예 빚을 내서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서
예.
이자와 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서울의 가구 형태를 봤을 때 혼자거나 아니면 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요?
네네. 보통은 뭐 3, 4인 가구가 한국의 뭐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29.9%, 30%에 가깝고요. 2인 가구 역시 2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보다는 혼자 또는 둘이 사는 형태가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된 겁니다.
예.
월세 가구 형태가 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혼자 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한다.
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또 이 대목도 눈에 띕니다.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말을 믿는 서울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나 보네요.
네, 이제는 이런 말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가 됩니다.
예.
나의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 결과가 이렇습니다. 서울 시민의 68%가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 보통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은 32%에 그친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은 소득이 낮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높았고요. 대신에 나는 안 되지만 자녀 세대에 가면 지금보다는 그런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팍팍해진 대도시 서울의 삶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뭐랄까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울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뭐 주관적인 행복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현재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 겁니다. 일단 결과는 평균 6.97점이었습니다. 네.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6점대니까요. 그런데 지난 3년 사이에 같은 질문을 하고 그 점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삼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그래도 7점대가 나왔고요. 네. 50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6점대로 낮아졌는데 주관적 행복감, 서울 시민들의 주관적 행복감,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북한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군인들,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국 국방부가 2018 국방 예산 요구안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내년도 예산안 단계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있어야 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한국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발표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의 월급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군복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걸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많은 이유는
예.
일반 국민들도 당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예.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애국심으로 젊은이들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한 희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애국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네.
이런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어서 이 군인들의 월급 인상안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른다는지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네. 자, 인상 계획안에 있는 2018년 병장 기준 월급이 40만 4,559원입니다.
예.
올해 월급이 21만 6천 원에서 88%가 오른 것인데요. 이게 한국 노동부가 권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높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군인들의 계급을 보면 이 박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군인 표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순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안이 실현된다면 내년부터 훈련소를 거쳐서 계급장을 달면은 미화로 한 270달러로 월급을 받게 되고요.
예.
만기 제대 4개월 전에 병장이 되면은 한 달에 360달러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올해 기준을 보면 병장 월급은 뭐 21만 6천 원, 미화로 192달러 수준이니까요. 차이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국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30% 수준에서 시작해서 50%까지 해마다 인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렇군요.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가뭄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해갈에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뭐 큰 도움은 아니고 역부족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비에 대한 가치를 매겨놓은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단비였습니다. 이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mm 각 지역마다 1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게 전체로 합치니까 한 10억 톤이 되더라. 이 단비 덕분에 물이 모인 댐이나 저수지 또 활용할 수 있었던 물의 양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던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예.
이게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미화로 하니까 89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예.
이 반가웠던 소식도 잠시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한국은 심각한 가뭄 걱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밭농사, 논농사 걱정에 타들어가 있는 농심. 또 이제는 물이 없어서 물동량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여러 지역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물동량 참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좀 이걸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계곡물도 말랐고요. 지하수도 말라서 뭐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서해에 있는 소연평도 여기에는 한 74가구에 한 120여 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예.
이미 지난달부터 여객선이나 배로 물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모임을 갖고 국제범죄, 특히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마약 시장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구매 활동이 미국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멕시코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도 고통스러운 폭력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약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멕시코군과 경찰의 용감성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켈리 장관은 범죄 조직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며 만약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그의 딸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멕시코의 루이스 비드가레이 카소 외무장관, 미구엘 앙겔 오소리오 총 행정장관, 멕시코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전략의 대상에는 생산 방식과 국경 왕래 보급망, 현금 유통, 무기 조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양국 국경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고 기술적 장치의 활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찰 인원과 상호 대화, 경찰의 활동 등 많은 것이 관련된 문제로 단 하나의 해결 방식이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오소리오 총 행정관은 마약 밀매 근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번 미국 멕시코 두 나라 관리들의 대화가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